영성훈련에 대한 부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강의안의 내용들을 차분히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는 것이 오늘은 그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고 또 목사님 가서 쉬시라 그러시는데 안 쉬셔서 제가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는 거가 더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태국에 한 90년대 말경에 나가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트렁크 팬티를 보신 적이 없는 채로 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이제 그 칼라 트렁크 팬티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각 팬티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그걸 보내주신 거죠. 근데 태국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시고는 단추도 달렸겠다, 색깔도 있겠다. 야,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더운 줄 알고 이렇게 얇은 반바지를 보내셨나 그거 입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가시고 그 국제 YM인데 외국인들도 만나시고 결정적인 날이 언제였냐면 후배 목사가 왔는데 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 후배 목사가 기절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무슨 이런 걸 입고 나왔냐고 얘기하니까 우기는 거죠. 이분이 중요한 특징이 아주 자아가 강해요. 여기선 이게 팬티다, 팬티가 아니라 반바지다 이렇게 우겼는데 집에 갔는데 자기 후배가 벗어서 보여주는데 똑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그 우리들 안에 의외로 정말 힘들게 자리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일 디비니티 스쿨, 예일 그 심리학 학부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그니티브 디소넌스라고 이렇게 우리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지 부조화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는 자기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자기 양심이 고발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뭐 그 예일대 졸업 안 했던 어떤 여자분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했는데 졸업장 갖다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했던 일에 관여가 되면 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해왔던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 돌이키는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잖아요. 회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일대 연구팀이 보면서 재미있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단이 있어요. 미국에는 또 희한한 이단들이 있대요. 저도 뭐 그런 사람 못 만나봤는데 뭐 우주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단도 통하나 봐요. 나는 우리들만 미혹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곳곳에 희한한 미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팀이 예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 연구팀이 몇 월 며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 6월 6일 날 인류의 종말이 오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만 우주선이 와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연구팀도 예언하고 들어갔어요. 이들은 6월 6일을 지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6월 6일 12시가 다 됐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우주선이 안 왔어요. 혹시 왔으리라고 기대하시는 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2시쯤 되니까 정말 극도로 된 불안감이 그 교주의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4시쯤 돼서 교주의 새로운 예언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저녁에 신실하게 모인 이들의 믿음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연기되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 거실에 들어오지 않고 그 교주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교주와 함께 인류의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봐 그 교주 엉터리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밤을 지낸 사람들이 4시가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방송국에 가서 알려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인류의 종말이 연기됐다고. 전해야 된다고. 그게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힘쓰고 애써왔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망가지고 처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안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참 우리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그 가벼운 웃기는 얘기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니까 부탁인데 좀 때 맞춰서 웃어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라큘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탁 마늘을 뿌리니까 드라큘라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지난 한 달간 식당 가서 알바하면서 내가 마늘 깠다 이러고는 까딱 없이 버틴 기대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 십자가를 꺼내서 탁 내미니까 드라큘라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지난주부터 교회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유머를 들으면서 야 그놈의 드라큘라는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핏바라먹는 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 우리들 얘기인가 아닌, 얘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가 그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디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일그러진 것 속에서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과격한 칭의론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정말 예수를 믿기는 한 건가 이런 것들이 도전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아까 강의 들으시고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저도 여기 앉아서 들은. 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지대요. 아멘 안 하고는 버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못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현실을 계속 놔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진정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목표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왜 믿느냐? 천당 가려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가 그 이단인 거는 아세요? 요즘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도들 엉터리로 가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당 들어가는 거가 구원인가요? 구원의 시제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시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우기 쉽게 칠판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에고히,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 세상의 하나뿐인 구원, 2장, 1장, 9장, 8장, 18장, 28장 이렇게 쓰시면 9절까지 외우기 쉬우셔요. 과거형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구원을 이루는 너희에게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소개받았어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진리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졸업을 하셔요. 이제 주님이 주신 졸업장이 아니라 혼자서 다 써가지고 구원의 문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고 확신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런 거 흔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확신, 나 전에도 없었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들었던 얘기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흔드시는 거는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이 구원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그 CCC에서 사형리에 나오는 그 구원열차 기억하시죠? 예, 기관차.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 열차가 기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칸, 그죠?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객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아, 너무 수준 없어서 대답 안 하실래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맨날 믿음 확인하라고 석탄 퍼대느라고 끙끙하면서 끝까지 못 가요. 행복하게 주님은 우리가 감정 간에 타고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아셔야지. 감정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구원을 기대서 살려고 하셔요. 졸업해버리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해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낙선 따르게 사셔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이단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이단처럼 사셔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기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랑이 나왔나 봐요. 거기 보니까 목숨에 기대지 말라고 이순신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위로로 세상의 상실감을 달래며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시죠?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해보셔요. 제발 부탁인데 기도해보셔요. 들어주시지. 들어주신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요. 내가 애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 주님 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얘기하면 주님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없을 때나 이런 거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말씀 전하러 가는데 아침에 시비를 걸었어요. 아, 주의 종이 설교하라 그러는데 시비 걸면 사모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건 여기서나 얘기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 있을 때 얘기하면 좀 생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시간이었냐면 가가지고 가정에 대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가정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집사람이 모락모락 해가지고 호악 하고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차를 제가 몰고 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도, 그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인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헌금을 호주머니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하셔요. 늘 그 헌금 내시는 걸.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넣어봤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더래요. 또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그래서 들려서 이제 그걸 거슬르려고 저거 이 뭐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이렇게 씹어 먹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맛있냐? 그래가지고 다시 그날 헌금을 바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하셨대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소한 일로부터 심각한 일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기대어 살기는 원치 않으셔요. 그건 주신 거예요. 누리고 증언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걸 위로 삼아서 살아가기 원하시진 않으셔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게 마르크스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가 봤던 기독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강의 저도 같이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역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축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 열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고난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길 걸으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예,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시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제가 경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집회 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요. 듣고 나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냐? 그게 안 그렇다 이겁니다. 심판의 원칙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행한대로 중심을 보시고 진리를 따라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율법 있는 자는 읽는 대로 율법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안 듣는 게 안전한 거죠. 근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들은 진리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분명한 현실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을 해보실 때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같아지길 원하셔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길 원하셔요.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나누고 있는데 다 예수님 닮고 싶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형태로 일이 진행이 돼요. 달라스 그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그걸 try하고 train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고 훈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도는 이런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소설 혹시 읽으신 분 계셔요? 저는 참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을 특별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시도해보는 것. 그건 성경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거를 진지하게 꾸준하게 계속해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실은 우리 안에 불붙는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못 말려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곡하지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왜곡해서 유혹할 뿐이지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존 파이퍼 같은 미국에 있는 이 설교자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일으키시는 요소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만났죠. 저는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던져지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저주받은 것으로 표현되는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하고 대치되는 그 저주받은 나무인데 그 저주받은 나무 그래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기 있는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채로 살다가 뿌리채 뽑혀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루룩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실 모세가 80세에 이 불을 보는데 40년 전에 자기가 불을 봤었어요. 자기가 지른 불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에 새겨져 있는 구원이라는 말, 이게 이집트어로는요 모세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트 모세 그러면 투트에게서 나온 존재 이런 뜻이고요. 람세스도 음스 이 MS 발음이 들어있거든요. 라신으로부터 나온 존재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샤흐 이게 MS 이 음가가 히브리어로 넘어가게 되면 구원을 의미해요. 모세는 자기가 불려지는 이름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나 부르는데 홍구원 이렇게 부르면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40세에 이집트의 영광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걸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열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열정입니다. 사실 목회하는 입장에서는요 워낙들 열심을 안 내니까 좀 열심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순종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몇 분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아, 이 순종 쓰신 분들은요 뭐 이런 분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합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와서 이르시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제가 안 한다고. 그분은 자기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불부터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 볼 틈이 없습니다. 내 불이 타오르는데 남이 왜 보여요? 내 불이 즐거운데 남이 왜 보여요? 남이 보여지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는 제가 원래 이제 그쪽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저기 신학교는 고신 나오셨어요. 저는 통합층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그런대로 건전하게 배웠어요. 이렇게 아부를 해도 좀 묵묵하게 계신 몇 분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재건파셔요. 옥중경도 재건파라고 저기 그 이렇게 재건 운동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기성교회를 마귀당이라고 불러서 회개 안 한다고. 우리 아버님 엄격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격한 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아파도 교회 가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아프다고 누워있다가 아버지한테 죽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이스깨끼였어요. 아버님이 물으시죠. 주일인데 아이스깨끼가 먹고 싶냐? 대답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나올 말을 알아요.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한 규율 안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아버님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아요. 우리 아버님은 옥중성도시죠. 그 다음에 기때 꼽으면 교회가 남한에 내려왔을 때 15개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지금 저는 저기 창조교회에 있은 지 25년 됐어요. 딴 데를 못 가요. 우리 저는 박은조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20명 되는 교인들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한 700-800명 이렇게 어른들 모이는데 이렇게 된 거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딴 거 생각도 못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 분립하자고 얘기는 하면서도 한만 봐도 안 나갈 것 같아. 내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립할 때는 꼭 우리 박은조 목사님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 주십사 하는 설교는 딴 분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근데 그런 마음의 이런 어려움들이 아버님 때문에 계속 일어나요.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 분이시지만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피아노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좀 돈을 버는 걸 하셨어요. 그래도 모자라죠.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병이 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탈장이라고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고환 쪽으로 흘러내리는 건데 그 수술을 해야 돼요. 병원 갈 돈이 있나요? 없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딱 쥐시고 15일 기도하면 그냥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 비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맨날 집에서도 성경, 교회에서도 성경, 이제 핍박은 성경 안 읽는다고 핍박, 야단 맞을 때도 성경으로 야단 치지 마세요. 마저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상처는 성경책으로 때리신 그날이었어요. 그런 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정확하고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어머니가 일본 유학 갔다 왔던 목사 부인 됐다는 게 뭐예요? 다 버리신 분이시죠. 자기 명예, 자기 경력 다 버리시고 그냥 아버지 쫓아서 복음 이렇게 나선 분들.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뭐 잘못하는 날 딴 집은 아버지 때리면 엄마가 말리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가 기다렸다 2차로 또 때려요. 3차가 쫓아내는 거예요. 쪽 벗겨서. 한 두 번 정도 그런 징계가 있었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기준을 배웠어요. 들을 수 있을 때부터 성경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초기 입력이에요. 성경 얘기들이. 뭐 여러분 저 열두 제자 이름 외우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만, 시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런 거가요. 이렇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에스카, 스몬, 단납다리, 가데셀, 요셉, 베냐민 이런 게 그냥 누르면 나와요. 왜요? 이게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운 것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자 배우기 전에 용랑목이 갈성탑, 십자가상의 칠원 배우고 뭐 에서보도 사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상 줄 때 좋은 거 주세요. 맨날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공책 받는데 지우면 찢어지는 공책이야. 여기는 좋은 거 주시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여간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있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없냐? 분명히 계시죠. 공기는 있다. 이거랑 똑같아요. 부인할 수 있냐?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뭐.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 두 포대 받고 나가서 개척하는데 교회 서고 굶어 죽었구나 싶은데 한 번도 한 끼도 안 굶고, 물론 아버님이 참새도 잡아오실 줄 알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한 끼도 안 굶어서 저는 안 굶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의 뜻이 분명한 때가 아니고는 밥을 안 굶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낸 끼인데 내가 이걸 넘어가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살은 쪘어요. 하지만 저기도 고민이 있었어요. 내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어머니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내 기도 들으시는가? 제 경험으로는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아주 엄격한 분이셨지만 사실은 은사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가끔 이렇게 나오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지가 기도해서 그래 놓고 괜히 그런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몰고 본인 신방 안 가신 거가 너무 재밌어요. 난 아버지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신방 와달라면 무슨 일이가? 이렇게 물어. 니북 사람이셔요. 무슨 일이가? 그러고 딱 물으셔요. 뭐 극간 일로 목사 부르네. 혼자 기도하고 끝내라 하고 끊어버리셔. 야, 근데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저 군목으로 있다 제대할 때 갑자기 또 개척을 막판에 한번 또 하신 거예요. 1년 남으신 때 은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없는데도 교인들이 한 명도 이동을 안 해요. 아버지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따라오지도 않고.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제가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저는 아닌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던 그 강사님이라고 부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걸음도 거룩하셔요. 이렇게 거룩하게 소리가 안 나셔요. 근데 물론 이제 허튼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딴 얘기로 셀 뻔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방언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근데 이제 방언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있고 저 깊이 모든 교단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어리숙한 누나는 방언을 하는 거야. 나사빠진 것 같은 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의정부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조금 이렇게 나사빠져서 코도 좀 찔 나오고 그런 누나. 그 누나는 뭐라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이런 마음들이 싹 들더라고요. 결국 신학교에 갔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싹 트면 뭐가 발전을 하냐, 뭐가 틀린가를 얘기하는데 아주 도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들 비판할 때 교회가 저러면 영락없이 미래가 없고 그 교회 소망 없지, 그런 명성은 따르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냈어요. 못 알아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 교단들, 교단의 교회 이름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도 잘했고 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 잘한다고, 얘기도 잘하고 그런다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넌 뭘 원하니? 네 말 맞다. 그 교회 그게 문제고 저 교회 그게 문제다. 근데 넌 어떤 교회를 원하니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안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제 안에 현실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제 안에 불붙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사실 제게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냐면 저희 형이 죽었을 때예요. 제가 25살 때, 27살 난 형이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시체로 돌아왔어요. 형이 성악을 했어요. 노래를 아주 잘 불러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야인이거든요. 음악계가 좀 그때는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너무 실력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어머니한테 연락 오는데 이제 일들은 다른 교수님들이 하셔야지 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친구 야인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파묻힌 사람들한테 형을 보내가지고 형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형은 좀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수를 했어요. 내가 맨날 형 구박을 했었는데 공부 좀 해라 이 웬수야 이러고 이제 구박을 했었는데 삼수에서 이제 어디 갔냐면 연대 들어갔어요. 연대 성악과 들어갔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활비보다 우리 형이 더 많았어요. 알바비가. 그래서 뭐 사 먹고 싶을 때 얘기하면 맨날 사주고. 근데 형이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세속적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신학교를 온 거예요. 사실 형이 그 연대에서 자기가 지내면서 가질 수 있었던 음악계 경력을 싹 쓸고 갔어요. 뭐 오페라 주연하는 거라든지 뭐 학교에서 쌓을 수 있는 모든 경력을 독식하고 갔었어요. 오디션 할 때는 이렇게 띄워놓고 오디션을 했으니까 얘 해놓고 나머지 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래놓고 신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 와서 데모하고 후배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아니 경력은 다 가져가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가냐고. 근데 주의종 되겠다고 왔는데 아침에 그 성가대원들이랑 도봉산 올라갔다가 심장이 멎어서 내려온 거예요. 저는 아직도 주님이 왜 데려가셨는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고통을 겪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일꾼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대요. 전 착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이분 데려가시지 왜 우리 형 데려가셨어요? 나이도 적절하시게 가실만 하시고 젊은 형을 왜 데려가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형 목까지 살라. 내 목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형 목까지 살아야 되냐? 막 그 저기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제발 좀 해석 좀 하지 마세요. 내 부탁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손 붙잡고 울어주는 게 낫지 딴 얘기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날 이제 사실 저희는 참 어려운 걸 겪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아버님이 시체를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왜요? 기도하려고.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했었어요. 형 안 살더라고요. 아버님이 소식 듣자마자 아버님이 좀 신령하셔가지고요. 네 형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그날 어려우셨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어려움이 제게 분명하게 보여줬던 게 있어요. 제가 입관을 하고 형관 옆에 이렇게 기대서 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뭐 그냥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걸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론이 아닌 인격이신 주님을 그제서야 만났어요. 저는 이론이 늘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아는 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목사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본성적으로 잘난 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도요, 구원에 대한 믿음 얘기할 때도 뭐 피데스 포르마타 까리타 때 이 로마 카톨릭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주제넘게 얘기하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게 그 뭔가를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많은 경우 이론을 기대요. 그리고 지금도 뭔가를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그때 주님은 제게 나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때부터 확 바뀌었냐?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이론을 발전시킨 거죠. 상처가 처음 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싸움하고 오히려 아닌 얘기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가 크게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들을 겪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제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지 않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었냐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설교 안 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를 안 해도 해야 돼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듣는 사람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지금도 좀 약간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설교하는 걸 너무 즐기거든요. 이게 완전히 병이죠, 병. 왕자병, 공주병 그러는데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자인 척하는 게 왕자병이고요. 공주가 아닌데 공주인 척하는 게 공주병이에요. 왕자가 왕자 노릇하는데 무슨 병입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할렐루야. 여기는 안 밀어주네. 예, 제가 절제하면서 설교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 써 있었던 자기 이름이 만들어내는 열망, 그것이 하나님의 불과 무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이 꺼지는 것을 봐야 했고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에게, 그것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40년 동안 남의 양 친다는 얘기에 이해가 가세요? 이드로가 고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마리씩만 양을 줘도 자기 양이 몇 마리가 됐을 거예요. 더 이상 노인, 자기 장인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드로의 양을 쳤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 일을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광야 서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시게 하시고 이때쯤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양을 잘 다루는 모세가 보이죠? 보통 안 가던 길을 양을 데리고 가고 산에까지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모세가 예흐예 아쉐어 예흐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요. 나는 나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 I am who I am. Who am I의 문제가 있는,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이 있는 모세에게 내가 그 문제의 답이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게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고통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도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양치기로 지내는 삶은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우리 저 얀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보청기라고 표현해요. 보청기.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메가폰이라고 표현했어요. 안 들리던 소리를 듣게 하는 기능이 하나님의 음성, 고통이 만들어내는 축복입니다. 결국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은 걸 믿으십니까? 그거가 정말 믿어지면 비교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품은 어디 있는가 따라 달라져요. 좀 모란시장에 있는 거하고 AK백화점에 있는 거하고 롯데백화점에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에도 달라요. 제가 분당 처음 왔을 때 모란시장에 있는 거 영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백화점에 걸어놓으면 팔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상품이에요. 상품은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상품은 싸게 산 게 자랑이에요.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작품. 사실 작품의 자리는 놓여지고 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흉내내기는 할 수 있어도 카피는 할 수 있어도 작품의 이 오리지널리티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있어요. 그리고 작품은 한 장 줬어 이런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내 안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이 이루는 아름다운 삶.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지 안 들어요.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거짓말이 효과가 있나요? 진실이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시면 가르쳐드릴게요. 거짓말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효과를 위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 통하려면 기초가 필요해요. 말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기초가 없으면 거짓말이 통용될 수가 없어요. 더 슬픈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질서가 회복되어서 거짓말이 정말 나쁘고 싫은 것이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한 남이 하는 얘기가 진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의 구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들어야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자연을 자연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마음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제 안에 거짓말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을 버리고 있지 못했어요. 거짓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거짓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니까 진리의 불이 타오르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 안에 두신 불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에 불을 놓으시는 주님. 불 지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여러 명 다쳐요. 여러 명 괴롭게 하고. 주님이 불을 놓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 훈련을 해보세요. 주님, 진정한 소원을 일으키시기까지 제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그 답을 주시기까지 내가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서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얘기들 다 빼고 이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고 싶으세요? 정말요? 아, 그건 아시죠? 안 될 수 없는 건 아세요? 아, 그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깡패 집단은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손을 자르면 돼. 단지 이거 하나 자르면 돼요. 그러면 에휴,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지를 잘라도 안 돼요. 턱으로 기어가면 턱을 치셔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모른다 그래서 저 증인서기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요나가 어디로 갔죠?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구경도 못했어요. 다시스 가려고 했지 다시스 냄새도 못 맡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주님이 가라신 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시도는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추적자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추적자가 돼서 나타나실 때 동반하는 걸 폭풍이라고 불러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요동했어요. 다 버렸어요. 선장은 그때 파산했는데 아직도 회역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성경이 참 좋죠. 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 나가 던져졌어요. 물고기 무슨 죄가 있다고 소화도 안 되는 거 3일씩 뭐 이렇게 있다고 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세요.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모를 삼으라 그랬어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가복음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요? 성경을 펴서 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안 따라오시는가 보군요. 예. 저 이렇게 성소공회에서 만든 성경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공회 사장님이 우리 교인이에요. 또 산에 오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둘 다. 그렇죠? 보내요. 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을 드러내는 권능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자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전도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시내산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시내산에 와서 뭐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다가 다들 성경책 이렇게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중간부터 헤매잖아요. 몇 규비 몇 규비 그때부터. 아, 여러분은 뭐 그런 거가 워낙 강하신가 보죠?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저희 통합책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맥규빗 거기서 이제 힘들어졌다가 레위기 가서 소 잡을 때 같이 잡혀요. 더 이상 거길 못 넘어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 레위기고요. 사실은요, 그 왜 그렇게 성경이 길게 출애굽기에 거의 반 가까이를 법규 얘기에 쏟아놓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십계명을 넣는 괴잖아요. 십계명의 그림을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그게 결혼 서약서예요. 하나님이 써준 서약서를 넣어둔 함이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계시나요? 저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긴장을 하면서 당신도 잊어버리도록 해.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맨날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결혼 서약서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결혼 서약서를 넘는 함이고요. 그 함에 시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거기로부터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죠.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이라고요. 꾸준하게 나오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프라이오리티라고 얘기해요. 우선권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합니까? 전도가 우선합니까? 교제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거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이건 진리예요. 전도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우선권이 정해지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교제가 우선한다면 주어진 사역은 교제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적 목표예요.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다 보게 되면 그분의 찢어진 마음을 알게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가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 얘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환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화났다고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그거 지금 사단이 범한 범죄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너 위에 하나님 있는 걸 알아라 경외하도록 주신 동산 중앙에 예배의 자리에 둔 선악과 그것도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중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살라 그랬는데 이거 건들지 말라고 한 금지명령 하나인 그걸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 내내 화난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성경을 읽는데 선을 할 때 라는 찾아오신 시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동 지역에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처음 읽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회중은 누굽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을 할 때가 어떤 때요? 좀 숨쉴만 할 때. 다시 말해서 근동지역에서 선을 할 때는 산책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담과 산책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신 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상한 혼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상한 혼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았다가 알았는데 왜 물어봤을까 그랬더니 너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신학에서 들었어요. 네 존재가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런 얘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산책하자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가보세요. 저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중 예정론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도 예정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제가 장로교 목사고 칼빈주의자는 아닌데, 하여튼 칼빈을 아주 좋아하고 따라요. 그리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들을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의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나오는 불이 지옥의 불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화내시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리버럴해 보이시네요. 하나님에게 이 악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으셔요. 근데 그게 사람을 향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좋으세요? 대부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설교하고 있어요. 16장.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 하나님이 스토리 하나를 주셨어요. 뭐냐면, 동네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유약한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노는데 동네 애들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걔를, 약한 애를.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워낙 우아하신 분이어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걔 약하다, 건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들다가 애가 코피가 났어요. 아줌마가 화가 나서 이놈들이 하고 소리를 내서 달려가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조그만 아줌마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 애도 도망가네, 무섭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겁내는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힌 악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 사단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를 향한 분노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난다 하자 내가 그것들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긴 하셔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신 처벌, 이렇게 보통 제가 배웠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애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죄인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의 망가진 삶 속에, 고통 속에 이 선입견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좋다는 걸 의식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 얘기 읽으면서 탕자를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탕자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훨씬 좋다고 인식하고 그리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자기를 하인으로 받아달라면 받아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양 문화에서, 예?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나눠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안 죽는 게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놓친 애 안 죽는 거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끝장나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오겠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그냥 돼지 주염면 나무 열매 먹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근데 그는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으로 써달라면 써줄 줄 알고. 그리고 더 재밌는 장면은 뭐예요? 잔치에서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참 좋아해요. 주님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 그러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고 즐기자. 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하면서 뭐라도 금방 끝낼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탕자의 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잔치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이거 다 네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잔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 열 마리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안 주는 분이라는 그 인식이 그로하여금 천국에 있으면서 천국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성경에 나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파묻은 사람. 뭐라고 아버지 얘기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복음서에 베드로의 배신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1세기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레코로만 월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때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일 유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이 네로예요. 그죠? 네로는 왜 박해를 했냐면 대부분 스웨토니오스나 타키투스 같은 학자들은 그 역사가들은 그가 불질렀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막 강하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로마가 14구역이 있는데 4구역만 남고 10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4구역도 아주 심하게 탄 4구역은요, 그 4구역 남았고 4구역이 아주 심하게 탔는데 거기는 그 옛날 황제들의 그런 그 기념물들이 있는 곳인데 아주 바닥까지 다 드러났어요. 근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로가 불지르고 하프 뜯었다고. 네로가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불로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딱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해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짐승의 탈을 쓰고 개에게 찢겨 죽거나 그 타키투스의 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네로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자기 정원에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태워서 죽였어요. 그럼 끔찍한 구경거리를 네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교했어요. 그죠? 왜 죽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유대인과 예수님을 구분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토니오스의 글에는 크레스투스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로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믿냐?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남자는 횃불되고 여자는 쪽발겨 밝혀진 채로 로마 연극의 그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재현하고 죽는 거예요. 애들은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개들한테 찢겨 죽는 거예요.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죽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죽나요? 방화범으로 죽나요? 방화범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내가 졌다고 억울하게 몰아대기 위해서 예수 믿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저라면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잘하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겠어. 애가 죽고 내가 죽는데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가 증거되고 죽는 게 아니라 방화범으로 몰려 죽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순교가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순교자가 우리를 어렵게 해요. 나 여기 올라오는데 어려웠어요. 여기 입구에 계신 아는 분들이어서 또 더 어려웠고. 여러분, 순교적 삶 그게 안 됐어요. 조금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독교가 그때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한두 명 남아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들이 더 어렵게 한 거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믿음을 고백하고 죽었어요. 억울한데도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두 강도 사이에 정치범으로 몰려 죽으셨어요. 한 번도 그 강도와 자기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마음으로부터 의식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결국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아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 살리, 내 영생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너진다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서가 전달된 거예요.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요한복음을 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얘기는 다른 데 시작하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됐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배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거부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까 파슴에 이렇게 묻는 그 질문이 이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어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좀 잔인하셔요. 새벽에 모닥불 옆에서 그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상황을 다 그대로 재현해 놓으시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 세 번 물어보셔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본 게 무엇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흔적. 여러분 그걸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건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인생 돌이켜보면 주님이 그토록 여러 번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제 삶을 일깨우는 많은 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 생활의 모자란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만한데 왜 나는 안 살펴주나 이런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목사 맞나 싶고. 근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여전히 계셔서 그분 때문에 포기 못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잘못 걸리신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십니다. 그토록 무시해도 안 떠나십니다. 문 조금 열었는데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해도 안 가십니다. 내가 아니고는 네가 살아갈 수 없기에 나는 네게 머물러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배신하고 부끄럽게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야 될지 주님을 의식할수록 자신 없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아니고는 길이 없기에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이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신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배신하지 않으시기에,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